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제목을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이 비유를 묵상해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문학적인 구성을 보면 주제를 먼저 제시하고 그 주제를 설명해 나가는 이 두괄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제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20장 첫절 첫머리에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가 먼저 제시됩니다. 20장 1절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포도원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그러셨죠? 여기에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는 참 우리가 알듯이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사람은 포도원 품꾼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도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해야 옳게 제목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보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특이하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 당시 그 지역, 그러니까 이 중동 문화권 속에 있는 다른 일반적인 포도원 주인들과는 좀 달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특이한 모습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선 그 당시에 인력 시장에 가서 품꾼들을 데려올 때는 청지기들이 나가서 데려왔지 포도원 주인들이 나가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규모가 작은 포도원이라 청지기가 없으면 주인이 직접 나가야 되겠지만은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은 규모도 상당하고 청지기가 있는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포도원 주인이 그것도 이른 새벽에 직접 노동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상한 점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일꾼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아주 이른 새벽에 주인이 정하게 됩니다. 품삯을 주더라도 여러분 주인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날 포도원에서 해야 할 일에 따라서 10명이건 20명이건 주인이 정하면 청지기가 이른 아침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시간은 바로 아침 6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청지기가 이 노동시장에 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이 아침 6시부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일하다 말고 나가서 대낮에 품꾼을 데려오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또 포도원 주인의 입장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자, 지금 청지기가 알아서 일꾼까지 다 데리고 와서 일을 하는 대낮인데 이 주인이 다른 품꾼들을 데려다가 함께 일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9시, 12시, 3시, 심지어는 일이 끝나기 바로 1시간 전인 오후 5시까지 5번씩이나 다른 품꾼들을 데려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한 일입니다.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은 자기가 자기 돈 쓰는데 누가 뭔 말을 하겠습니까만은, 아니 오늘 이 비유에서는 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생각할 때도 이 주인이 어쨌거나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일한 사람이 서로 다른 이 여러 품꾼들에게 차등을 주어서 품삯을 주어야 하는데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일당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아침 여기 보세요.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은 이른 아침에 품꾼을 데려올 때 주인은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9시, 12시 중간에 데려온 일꾼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5시에 데려온 이 사람에게는 야 이러고 있을 바에는 우리 포도원이라도 가서 한 시간이라도 일을 해라 그랬지 품삯은 전혀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끝에 가서 이 주인은 12시간 일한 사람이든 1시간 일한 사람이든 아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일당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 주인이 정말 이상한 주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 속에서 이렇게 이상한 포도원 주인을 내세워서 우리들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십시오. 이미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저 본문을 정하더라도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이면은 거기만 정하면 될 터인데 바로 앞장 19장 마지막 절, 이 19장 30절부터 20장 16절까지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왜 제가 19장 마지막 절을 본문에다가 추가해서 정했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 19장 30절이 20장 1절과 연결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구조적으로 장과 절이 나누어진 성경을 보고 있어요. 이런 구조 때문에 19장 마지막 절하고 20장 1절은 아주 머나먼 다리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이 처음 기록되어진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장이나 성경의 절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종이도 없었잖아요. 글은 쓰긴 써야 되겠는데 그래서 파피루스라고 하는 풀을 뜯어다가 가로로 두고 세로로 두고 또 가로로 두고 이렇게 몇 겹을 서로 포개어서 바짝 말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입던 삼배처럼 모시처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한국에서 합판 아시죠? 합판 나무처럼 이렇게 얼기설기 모아가지고 빵 말려놓았던 이것이 최초의 종이 파피루스입니다. 이런 페이퍼라고 하는 단어도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 이름에서 온 거잖아요. 이 파피루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기록한 것이 가장 오래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파피루스 사본들입니다. 여러분 바이블 우리가 쓰는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파피루스 그 다음에는 비브로스 그 다음에는 바이블 이렇게 변화되어서 생긴 단어입니다. 옛날에 서기관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파피루스 사본들을 잘 정리해서 다서 옮겨 쓰는 이런 작업을 했는데 여러분 포목점에 가게 되면은 옷감을 둘둘둘둘 말아놓은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긴 종이에다가 옮겨서 기록한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위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두루마리 성경, 토라나 네이빔 혹은 케토빔과 같은 이런 성경들이에요. 여기 토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 율법서죠. 그리고 네이빔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서이고 케투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문서, 이 히브리어로 된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잘 이렇게 띄워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두 장의 사진이 뜨진데요. 제가 이 한 두 달 전에 우리 합창단들과 함께 이 찬양단들과 함께 이 성경 박물관 워싱턴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잘 찍었죠? 예. 지금 보는 이 성경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시피 옛날이 파피루스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에 이게 성경 기록이 이렇게 쭉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다음 또 다른 사진을 한번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요 두루마리 성경이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 성경이 이것은 주후 1250년 정도에 되어진 그때 발행되어진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성경의 일부를 이렇게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세기 두루마리 성경이나 여기 파피루스 사본이나 여러분 지금 여기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장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장 몇 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세히 봐도 뭐 그냥 글만 써뒀지 무슨 마침표나 순표나 같은 띄어쓰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 12세기 때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다음에 신약 성경도 기록되고 그러고 12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는 여러분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박국 찾으라 그러면 신약성경에서 지적거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하박국 그러니까 목사님이 호박국을 갖다가 하박국이라고 그러셨나 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그런 분은 안 계세요.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찾으라고 하는데 저기 신약성경 그 뒤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 앞에 있던가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그 옛날에 장과 절도 없고 페이지도 없는 그러한 시간에 우리가 성경 어디를 찾겠습니다 할 때에 여러분 그 성경 그 부분을 잘 찾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상당히 불편했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장과 절로 나눠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추후 2, 3세기부터 이 복음서를 구분하기 시작해서 한 5, 6세기에 이르러 가지고서는 복음서는 318 귀절로 나누게 되었고 이 서간서들은 254 귀절 정도로 이렇게 구분한 것이 신약 성경을 제일 처음으로 장과 절을 구별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장절이 다 표기된 성경이 나왔는데 그것이 1204년에 나온 그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라고 하는 그 성경이 제일 처음 장과 절이 구별되어서 나온 성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본론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처음 기록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여기 마태복음 19장 30절이 마태복음 20장 1절과 딱 붙어가지고 장절도 없고 마침표도 없고 성경 귀절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걸 좀 수사학적으로 분석하고 표현하면은 프레임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 성경은 이런 프레임 구조로서 장과 절도 없이 쭉 연결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떤 내용이 시작된다든지 어떤 사건이 끝난다든지 하는 이런 구분되는 지점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알 수는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 예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주죠. 전체적인 주제를 말하는 표제어를 둘을 쓰고 난 그 다음에 그 표제어 앞과 뒤에 그 중간에다가 뭘 집어넣느냐고 하면은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도 분명히 하고 표제어의 그 뜻도 확연히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주제가 뭡니까? 천국입니다. 또 제일 앞과 제일 뒤에 뜻이 비슷한 표제어가 나오고 있죠. 그게 뭡니까? 19장 30절과 20장 16절이에요.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는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된다라고.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이 표제어 또 똑같은 거지만은 제일 앞과 뒤에 꼴찌와 첫째,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이걸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기록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프레임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순환적 고리 속에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집어 넣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용어가 좀 어려워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뭔 소리를 하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이런 말입니다.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 그리고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된다고 하는 이 두 표제어 사이에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뭘 말씀하신다고요? 천국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야기 속으로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일과를 아침 6시에서부터 오후 6시, 12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낮이 12시간이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 때문에 실족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가 이 12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당시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루가 시작되기 전인 6시 무렵에 소위 인력시장에 가서 거기서 여러 품꾼들을 데리고 와 포도원 일을 하라고 들여다보냅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그걸로 하루 일과가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루 종일 품꾼들을 관리하고 일시키는 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일당 주는 것까지 그걸 위해서 누굴 세워두었어요? 청지기를 지금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새벽부터 품꾼을 데려다가 포도원에까지 넣어줬으면은 그것으로 주인은 주인할 일 이상으로 다한 겁니다. 이제 주인은요, 그저 좋은 데 가서 시원하게 음료수를 마시든지 따뜻한 커피를 마시든지 하루를 쉬든지 뭐 다른 일을 볼 게 있으면 다른 일 보든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9시에도 인력시장에 나가고 12시에도 가보니까 여전히 누가 불러주지도 않은 사람이 우두커니 쭈그리고 앉아있다든지 벽 기대고 서서 누가 날 안 불러주나 뭐 두리번거리고 있는 품꾼들이 있어서 한 그룹씩 시간마다 데리고 가서 일감을 주고 그리고 3시에도 가고 마지막에는 5시 문 닫기 일보 직전인 그 시간까지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 거기 가보면은 고대 성벽을 이전에 둘러쌌던 문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이 다마색으로 가는 문 앞에 보면은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 이른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일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나와서 서너 시간 기다리다가 자기 찾는 사람이 없으면은 12시 되기 전에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철수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 후라싱에서 살고 있을 때에 노던 브루바드에 있는 인력시장을 봤어요. 어떤 분이 차를 몰고 그 사람들 앞에 차를 딱 멈추게 되면은요,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러면은 그 사장님이 체격이 좋은 사람, 그리고 아주 젊은 사람, 너, 그리고 너, 너, 뭐 이렇게 몇 사람 지정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돌아서는데 제가 돌아서는 사람 얼굴 보니까 아주 시무룩해가지고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어두운 눈빛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벽에 가서 턱하니 기대고 그저 또 날 찾는 사람이 없나 기다리다가 점심시간 정도 되니까 다 돌아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포도원 주인 비유에는 해가 지기 직전인 오후 5시에도 일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이나 브라싱이나 요즘 품꾼들은 12시 이전이면 다 철수하고 마는데 왜 그때 그 사람, 그 품꾼들은 오후 5시까지도 거기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즘 하루 세 끼를 먹잖아요. 그래서 누가 세 끼 먹는 사람을 삼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 끼 먹는다고? 저는 오식이거든요. 예. 육식이면 더 좋겠어요. 이렇게 놀려도 사실 우리는 하루 세 끼가 당연하고 뭐 안 먹어도 두 끼는 먹습니다. 두 끼 먹으면 두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 세 끼 먹는 삼식이는 귀족이고요. 두식이도 별로 없고 일반 사람들은 하루 한 끼도 먹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하루의 날품바리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어제도 굶고 오늘도 굶고 가족들은 많고 자녀들도 있는데 결국 일이 없으면 빈손으로 집에 가서 얘들아 오늘은 그냥 먹지 말고 빨리 자자. 아빠가 내일 돈 벌어올게.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은 이 거짓 약속을 하는 이 아빠가 가정을 위해서 가장으로 마지막 그 남은 한 시간까지 그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버티다 보면은 혹시 오늘은 일 못하더라도 내일 일이라도 혹시 약속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그러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을 오늘 말씀 속에서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일하는 이 사람에게 일당이 아니라 시간당 얼마 주겠다는 말도 안 했지만은 그저 우리 포도원에 가서 얼마라도 좋으니 일을 하라는 이 말을 듣고 쏜살같이 포도원에 달려가서 바로 일하는 이 사람. 오늘 한 시간 무료로라도 일을 해주면은 아마 내일 우선적으로 날 뽑아주겠지 하는 이런 마음에서 달려가서 거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왜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모임에서나 문제가 되는 것은요, 공평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하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되잖아요. 편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도 아주 이 심각한 문제로 치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이 포도원 주인이 정말 공평하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1시간 일한 것과 12시간 일한 것을 똑같이 취급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인력시장에서 처음 약속하고 올 때는 이 품꾼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만 하지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 한 대란이온 약속을 했고 중간에 온 사람 적당한 품삯 주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6시간 일한 사람은 half denarion, 3시간 일한 사람은 quarter denarion 그 정도 주겠구나. 예? 저녁에 와서 그저 1시간 일한 사람은 품삯도 얘기 안 하고 왔으니까 아 뭐 그저 그렇게 주는가 보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이 주인은 한 대나리온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본 아침부터 와가지고 일한 12시간 일한 사람이 화가 났어요. 아, 이 화가 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받을 몫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자기가 받은 것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요,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화내는 것은요, 남들이 받은 것을 보고 자기하고 비교해서 아주 헛된 기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보통 은행을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선입선출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먼저 예금했으면은 돈 찾을 때는 먼저 예금한급도 빠져나간다. 선입선출법. 이 품삯을 주는 순서도 선입선출법.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줬으면 아마 이 사람은 빨리 집에 갔을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 얼마 받았는지도 모를 거니까 불공평하다는 이런 소리도 안 나오고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요즘도 그렇고요. 당시 이 중동 문화권 속에서도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품삯 주는 거 이거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해 보게 되니까 맨 마지막이 5시에 온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부터 한 대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그 의도, 이 주인의 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는 이 정규직으로 소위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이 파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도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처럼 대접을 해주는 사장님이 있다고 하면은 참 고마울 것 같다는. 제가 이 이야기 밖에서 관찰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만약 아침 6시에 온 사람이었으면은 사람들이 다 가고 난 그 다음에 주인에게 이런 인사를 했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포도원 주인님 감사합니다. 오늘 늦게 온 사람이나 저나 뭐 다 식구들이 있고 노동시장에서 하루하루 소위 날품파리에서 사는 이 동료들인데 우리 동료들 모두에게 그 식구들마저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품삯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품꾼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인을 향해서 항의를 하고 있어요. 사장님, 저는 12시간 일을 했습니다. 대낮에 땀 뻘뻘 흘리면서 12시간 일을 했는데 그저 한 시간 딸랑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동등하게 이렇게 쳐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불공평합니다. 여러분이 불공평의 문제를 이런 그 질문을 좀 바꾸어 보죠. 얘는 무엇이 정의입니까? 우리가 이 생각하는 테두리 안에서 정의는 누구나 이 품삯을 받을 때 시간당 수당 곱하기 일한 시간. 그러니까 가령 시간당 10불이면은 5시간 일하면 50불, 10시간 일하면 100불. 이렇게 일한 분량만큼 받아야 하고 주인의 입장에서도 품삯을 준 만큼은 일꾼이 일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의 정의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포도원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20명을 데려왔으면은 중간에 몇 사람 부족하다고 또 데려오지 않고 이 20명을, 이 20명을 그냥 막 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중간에 9시, 12시, 5시에 나와서 일꾼들을 또 데려오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상상력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가진 마음을 제가 이 감정 이입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아침에 이 노동시장에 가서 일하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20명을 선택해 데려왔는데 데려오다 보니까 그 옆에 빠져가지고 시무룩하게 돌아서는 걸 보고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리고 9시쯤에 오늘 경기가 좋아서 여기저기 다 고용돼서 나갔겠지 하고서는 싹 둘러보러 나갔더니만은 아까 그 사람들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아직도 여기서 뭐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겠어? 그러고는 이제 데려가는데 아,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따라와가지고 목을 쭉 빼고서는 우리는 또 안 써주나 하고서는 예? 그런단 말이에요.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와 있는데 조금 전에 그 사람이 또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가고 또 마음에 걸려서 3시에 가고 그러다가 이제는 다 갔겠지 생각하고서는 마지막 1시간 전에 나가보니까 아 여전히 벽 기대고서는 두리번거리면서 아, 사람 누가나 아, 아직 써주는 사람이 없나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왜 당신들은 아직까지 여기 있어?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시오. 포도원 주인이 갖고 있는 이 정의는 아침 6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고 하루 종일 누가 써주지 않아서 오후 5시에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그 사람에게도 식솔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을 이 포도원 주인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정의를 알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해가지고 능력 있고 힘 좋은 사람은 더 많이 벌고 힘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쫄쫄 굶어야 하는 것을 정의라고 말을 내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순서를 뒤집어서 품삯을 나누어 줬을까요? 주님은 이 품삯을 나누어 주시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천국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침 일찍 온 사람조차도 그 은혜의 자리를 목격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항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동참하는 자로 초청하시기 위하셔서 저들을 끝까지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덧 예수를 믿고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은 비교 우위에 빠지는 경우들이 곧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 여러분 아시지요? 이전에 한국에 계셨던 분입니다.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1969년도에 한국인 카톨릭 신부로서는 제일 처음으로 추기경이 되신 어르신입니다. 한국에서 추기경이 나오게 되니까 카톨릭 신자들 중에 유지들이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부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아 우리 추기경님에게 캐딜락 아 그걸로 이 선물을 드리자. 뭐 1969년 이 캐딜락이면은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캐딜락하고는 아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쌌을 겁니다. 그래서 몇 달을 잘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차 타고 가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지나가는 수녀님이 있어서 차에다가 태웠답니다. 이 수녀님이 무슨 의도를 갖고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닌데 시장통을 지나갈 때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추기경님, 밖에는 시장통이라 냄새도 많이 나고 먼지도 많이 나는데 추기경님은 그런 냄새도 맡지도 않고 먼지도 쓰지 않고 이 좋은 차를 타고 여기를 지나가셔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수환 추기경은 그 말이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았답니다. 아, 내가 추기경으로 세워진 것은 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섬기라고 그래서 이 세워진 건데 아, 어느새 내가 이제 이게 권위가 돼서 비교 우위에 서가지고 나는 캐디락을 타고 다니고 저 사람들은 먼지 구덩이에서 냄새 나는 곳에서 저렇게 돌아다니게 했구나. 도로 이 선물을 돌려주고 평생 비싼 차 안 타겠다고 다짐을 했던 어르신입니다. 그분이 이 비교 우위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타락입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서는 순간 그것은 다름 아닌 타락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네가 어찌 악한 눈을 가졌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당신들 눈에 이게 거슬립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직역을 하면은 당신들 눈은 악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악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관용어적인 그런 표현이거든요. 신명기 15장 9절인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희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희에게는 죄가 될 거다. 악한 눈이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3장 6절에 보세요. 그 재밌는 표현이 나오지요. 너희 중에 악한 눈이 있는 자가 있으면 같이 음식을 먹지 말아라. 또 있습니다. 잠언 28장 22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흙을 재물을 보고 그것을 얻기에는 급급하지만은 그에게는 오히려 빈궁이 찾아오게 될 거다. 이 악한 눈은 자기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보지 않고 늘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는 전혀 보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게 악한 눈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처럼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 아시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써본다. 사람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면은 일순간에 그 다툼이 해소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에, 자기 계산에 빠져서 늘 지 생각만 하다 보니까 나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이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우리는 늘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나의 권리를 주장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똑똑하면은요 주변 사람들 멍청해 보여요. 그거 당연하지요. 내가 똑똑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머리가 좀 잘 돌아가고 그래서 누가 멍청한 짓을 하면은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멍청하지 하고 생각하고 아, 그들을 은근히 무시합니다. 어떤 때는 대놓고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왜 그 사람을 똑똑하게 만드셨을까요? 그 똑똑함이 내 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사가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똑똑하고 지성이 뛰어난 그런 사람은 지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낮아지라는 것이고 남들보다 훨씬 더 사업을 잘하거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그 돈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위 갑질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오히려 을이 돼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의 물질로 사용하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부자입니까? 여러분 많이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남들 가지지 않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물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능이나 시간이나 달란트나 무엇이든 여러분이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자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비유 속의 포도원 주인은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빠져나와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 프레임이 뭡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뭘 보게 하십니까? 네가 꼴찌 같지만 첫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네가 지금 첫째 같으냐? 꼴찌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서 있는 내 자리가 아니라 큰 그림을 봐라.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넌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한 시간 일한 사람이 동일한 몫을 받으면은 이것 공평하지 않다고 말은 할 수 있지 모르지만은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려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손해보게 만들겠냐? 내가 널 책임지겠다고 말하지 않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인 이런 눈으로 보면은 첫째가 꼴찌가 되는 것 같은 공평치도 않고 억울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거기에 서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삶이 한마디로 전적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에 잘 믿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값없이 나에게 무조건 주시는 그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손해보고 살아도 절대로 손해보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상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 소개되는 이상한 포도원 주인은 결국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겠다는 소위 경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그 품꾼들에게라도 저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뭐 불과 몇 사람 되지 않는 조그마한 그 세탁소였어요. 경기도 좋지 않고 세탁소 찾는 사람들도 날마다 줄어가고 계산해보면 남는 것이 별로 없어요. 품삯은 높아지고 그래도 다 주고 나면은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져가는 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 주급 주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는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 바로 정말 하나님을 대변하는 인물이요 값없이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살리신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인물이 포도원 주인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오늘 우리들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그 전적인 은혜를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전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 같은 사람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전적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빡빡하더라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있음을 깨닫고 세상에서 살 때에 손해보는 자리라 하더라도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도 맛보는 귀한 성도들로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하슬까 손을 높이 써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충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사랑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이런 큰 사랑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환절기에 건강 주시고 저들 기도하는 소원들을 하나님 다 들어서 응답하옵소서. 청년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형통함도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만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